예, 이번 민족 고유 명절인 설날 연휴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감은 복음화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에 개인이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락방 응답을 받아야만 우리가 만남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우리 업에서도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요, 제자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참된 시작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이 가정 교육이 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요, 너무 상식적인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삶과 함께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복음을 누리고 영적인 삶을 살면 상식적인 삶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는 걸볼 때, 저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미션홈의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가정이 치유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가정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인사하러 왔길래, 그 어른들의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라, 제가 그랬거든요. 또 뭐, 쾌쾌 먹은 얘기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잔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크게 도움이 된다. 하나님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아까 부탁을 했거든요. 특별히 인사 잘해라. 너무너무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인사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게요, 가정 교육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뭐, 어른이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 섬길 줄 알고 헌신할 줄 알아야죠. 그게요, 결국은 미션홈의 응답을 받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요, 가정이 치유 안돼 갖고는 이런 중요한 우리가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가정 문제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것도 대물림하지만 이런 영적인 것도 대물림합니다. 정신적인 것도 대물림해요. 정신적인 것도. 어느 가정은 그렇게, 뭡니까? 그렇게 도박을 해요, 어느 가정은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때리고요,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고, 오빠가 새언니를 때리고, 폭력이 그렇게 난무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엄마를 때릴 때 나도 결혼하면 와이프를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때리게 되거든요. 이게요,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귀신이 붙어서 그래요. 귀신은 사탄의 절개들이죠. 이거는 굉장히 오래될 수도 있고요, 오래된 것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면 이 가문의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신적인 것도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평생 그 양로원을 하셨잖아요. 6.25때 길에 쓰러진 노인들을 모시다 보니까, 피난 가다 보니까 노인들이 버려져 있거든. 그분들을 한번한번 빈집에 모시다 보니까 피난도 안 가고, 그게 양로원이 됐어요. 늘 100여 명씩 노인들이 이제 수용을 하셨는데, 돌아가시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 제가 노인 박사입니다. 노인들 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제 동생이 지금 요양원 하잖아요, 양로원. 그리고 지금 관저 복지관장입니다. 저희 형님은 저기 동대전 복지관장이고 동부교회 담임하고요. 막내 동생 목사는 저 대구에서 요양원 하고 있고요. 우리 조카, 우리 매형, 은퇴하신 매형은 부평에서 큰 복지관을 했고요. 목회도 하면서, 교회도 아주 큰 목회를 하셨는데,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딸 소라라고 하는 그 목사 사모인데 미국에서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 보세요. 그게 정신적인 것도 대물림 된다니까. 그러면 저는 왜 그런 노인 복지에 관해서 관심이 없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많아서 이제 그 양로 사역을 하실 수 없을 때 노인들한테 투표를 했어요. 팔람회 가면 돼. 누가 원장했으면 좋겠냐? 내가 1등 나왔어. 근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 그때는 국가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 어머님이 노인들을 염하고요. 돌아가시면. 그리고 소대변을 이렇게 보시면 그걸 다 닦아드리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그거를. 그 소대변 못 가리고 울고 그러는 비전 어린이집 아이들을 돌본다. 이거는 사명 없으면 못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꼭 무슨 경제적인 것만 대물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도 대물림 돼요. 어느 가정은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전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다 자살해 다 죽고 하나 남았는데 충대 총장 됐더라고. 지금은 아니 여자 총장. 그 오빠들 다 죽었어요. 저희 집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이 동화직물이라고 큰 직물 공장 했었거든. 아주 엘리트 가정인데 다 자살해 죽었어요.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너무너무 잘생기고 그랬는데. 근데 그 막내 딸 하나만 살아남아가지고 총장 했다가 지금 아마 총장 아닐 겁니다. 충대 총장 지난번인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당합니다. 여러분도 당해요. 이거 해결 못하면.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 쉽게 말하면 결혼의 목적을 몰라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얼마 못 가요. 결혼의 목적은 사명이에요, 사명. 가정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정을 허락하신 최고의 목적은 사명이에요, 사명. 미션 홈.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평안하고 자녀들 잘 되고 경제 문제 없고 그러면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부모, 부부, 자녀, 어떤 잘못된 경험, 상처. 이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는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많은데 어떤 귀부인은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인데 백화점만 가면 뭘 훔쳐, 그렇게. 돈도 많은 분이에요. 여러분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뉴스에도.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 굉장히 출세하고 말이지 뭐 굉장한 검사장인데도 그 여학생들 앞에서 바지 벗었다가 옷 벗는 일이 있었잖아, 제주도에서. 그게 심각한 영적 문제라니까, 그게. 이런 걸 해결 못하면 어떻게 가정에서 제자를 세우고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규모가 없는 거 있지, 규모. 규모 없으면 우리 가족 오는 걸 싫어해. 왜냐? 설거지 안 한 밥그릇이 이만큼 쌓여있거든. 그거 볼까봐. 저는 설교도 하지만 설거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은 그런 교모가 없어요. 시달리니까 청소할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지금 죽겠는데. 그리고 원래 또 교모가 없는 분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뭐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 막 그 악취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막 쓰레기가 막 썩어가지고 쌓여 있는 거. 매트럭을 퍼내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신기한 일이 아니라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골동품 같은 거 막 집안에 너무 싸놔갖고 누울 자리가 없어. 그것도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막 그림 같은 거 그려놔가지고요. 그림 그리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또. 온 사방에 붙여놔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이게 심각한 영적 문제라니까. 그래가지고 가정 사역이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아들이 군대에 갈 나이인데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와서 8층에서 방이, 자기 방이 집이 8층인데 떨어져 죽으려고 여차만 하면 문을 안 열어줘요. 밥그릇 들여주면 먹고 내보내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정산도 책이, 대순진리교 책이 책꽂이에 꽂혀 있는 거 있죠. 막 결박기도 하고 문 열어달라니까 나는 또 열어주더라고. 한 대 얻어 맞을 줄 알았더니 다행히 맞지는 않고 보금전에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락방이 시작이 됐는데 왜 하다가 중단이 됐냐면 그랬어요. 결혼도 해야 되고 앞으로 군대도 가야 되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복음이면 된다. 그래놓고 시작을 했는데 개가 한 10마리가 넘어. 아니, 개 키우지 말란 말 아니에요. 에?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개가 10마리 넘는데 이게 막 다락방 하려면 와갖고 막 나를 핥고 막 일로 왔다 갔다 하고 그걸 또 안 말리네. 아까 제가 개새끼라고 그랬다는데 그 말을 안 했어. 그 내가 그냥 표현이 제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치유가 안 돼갖고.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짜증을 냈더니 그 여자분이 다음부터 오지 말래. 자기 아들보다 그 개 키우는 게 더 중요해. 한두 마리가 아니라 한 열 마리가 넘다니까. 그거 심각한 영적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두 마리 키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사역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도 심각한 문제가 왔지. 규모가 없는 거. 이게 가정 문제죠. 그렇다면 미션홈의 축복이 뭔가? 그것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응답을 받으려면 첫째로 말씀과 삶을 병행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제자 세우는데 유리합니다. 다락방에서는 메시지만 하잖아요. 물론 그 잠깐 또 일어난 역사도 있습니다만은 가정에서는요 삶을 또 보여줄 수 있거든요. 뭐 잠깐 불러 갖고 양육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며칠을 같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과 동거했어요. 이것처럼 좋은 훈련 방법이 없어요. 동거. 하나님 떠난 인생 비참한 모습 보여주었지요. 그리스도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걸 제자들이 직접 이것처럼 확실한 방법이 없다니까. 미션홈의 장점입니다,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동거하면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왜 여자가 없냐? 여자가 무능해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빨리 제자를 세워놓고 예수님 가셔야 되는데 모델로 여자가 있으면 조금 불편해. 같이 다니려면. 그래서 그런 거지 여성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자들. 남자보다 훨 나아요. 또 시비 걸라 또. 아이, 말을 못해. 무슨. 어쨌든 이게 미션홈 사역의 장점이죠. 삶과 말씀을 병행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면 돼요. 자녀도 확실한 제자입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복음이라면 자녀들도 뭔가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또 보여줘도 또 잘못된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지가 가봐야 뭐 어딜 가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거슬릴 수 있습니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지 내 뜻대로 와 있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션홈의 축복이 뭐냐면 사역의 방해를 안 받아요. 공산주의 사회나 이슬람 국가에서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 당장 죽어요. 추방됩니다. 우리 김진명 선교사님도 가정 지금 뭐 스스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지금 거의 추방이거든요. 거기서는 선교 못해요. 이미 먼저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격리 중에 있거든. 10일 동안.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시다가 또 이제 재파송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며칠 후에 우리 교회 방문할 겁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2월 중순경에 12일인가 그 식구들 이제 사모님하고 딸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방해를 해도 지금 비자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렇지만 않다면 가정에서 사역하는 건 못 말려요. 공산주의도 그거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이슬람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가정까지 손을 댔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방해 안 받고 조용히 제자 세고 사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미션홈 전략이에요. 세 번째로 다락방에서 일어난 뭔가 제자 될 사람을 따로 불러가지고 가정에서 제대로 세워가지고 다른 다락방 문을 자꾸 여는 겁니다. 다락방이 확산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역을 하는 그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루디아의 가정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가정이 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예수 영접해가지고 다락방 시작해가지고 그게 미션홈이 되고요. 나중에 지교회 되고 빌립보 교회가 돼가지고요. 우상을 섬기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철폐시켜버렸어요. 교회사에 나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습니까? 자산 기록은 없지만 아니 육신적인 복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얼마나 영광스럽냐고요. 성경에 기록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큽니다, 여러분. 여러분 후대가 받을 복이 크다고요. 육신적인 유산만 다가 아닙니다. 그 복은 모르고 육신적 유산만 남기면 자녀 실패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가정을 치유할 수 있겠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째로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결혼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아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자녀를 미래 살릴 렘넌트로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 땅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제가 100번 이상 아마 주례를 했을걸요. 아마 세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주례할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 때문에 결혼을 하지만 그 때문에 결혼하면 얼마 못 간다. 헤어지는 거 봐라. 그 사랑이 얼마나 갑니까? 그 사랑이. 사명이다, 사명. 제가 이 얘기를 늘 하거든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허락하신 것. 여러분 자녀를 허락하신 것. 청직입니다. 자녀의 소유권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 달성을 위해 자녀를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키워야 돼요. 잠깐 맡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목적 달성, 내가 하지 못한 걸 하게끔 자녀에게 요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렘넌트로 키워야 되거든요. 이 사명을 모르니까. 두 번째로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돼요. 가문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기도하셔야 돼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문의 역사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계속 사단이 귀신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당하고 여러분 자녀가 당해요. 여러분 가정 살치유 안 돼갖고 누구를 살립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모세를 낳았다고 그랬거든요. 왜 레위 남자, 레위 여자를 강조했을까요? 언약의 사람들이 결혼했단 말이죠.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예수 안에 다 있다. 이 답 나온 사람끼리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인물이 태어난 거예요. 혹시 불신자하고 연애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복음 알아야 돼요. 불신자가 예수 영접하고 복음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미션홈의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 때 왜 재앙을 만났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다고 그랬거든. 외모만 보고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 취했다고 그랬거든요. 언약은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언약 가진 사람들이고 사람의 딸들이란 말은 언약이 없는 여자들이거든요. 불신결혼을 한 거예요. 그 시대 재앙을 불러온 거 있죠, 여러분. 불신결혼은 무조건 전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대로 복음을 알게 해야 돼요. 예수 영접하고. 여러분 때문에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요. 미션홈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이 언약 잡고요. 여러분 자녀가 이 언약을 깨달았다. 이게 보통 가정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이 분명한 부부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그런 언약 가진 그런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쨌든 복음을 알게 해야 돼.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해야 돼. 대적을 몰라가지고는 부부가 서로 대적 노릇을 한다니까. 진짜 대적을 모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모를 갖춰야 돼요. 어떻게 규모를 갖출 수 있냐? 복음을 진짜 누리면 멋있어져요. 요셉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다윗. 야, 다윗. 시므이가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을 하고 옆에 있는 장군이 죽인다고 하니까 말렸잖아요. 나더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냐? 갚아주시지 않겠냐? 이 억울함을. 그리고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물며 저 시므이가 뭐냐? 당연성을 인정한 거 있죠. 우리는 당연한 것도 인정 안 해요. 내가 잘못해갖고 잘못된 것도 인정 안 해요. 다른 사람 탓합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압살롬도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저 시므이일까 보냐? 당연성.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는데 결과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원인을 나한테 찾아야지 왜 다른 사람에 찾고 교회에게 찾습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세 가지 평생 질문하라고 그랬죠. 나 자신에게. 첫째가 뭐라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있을 자리에 있지 않는 게 타락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줘놓고 말씀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 누릴 수 있다. 말씀 놓치면은 받은 바 축복을 지키지 못한다고 그랬거든. 창세기 2장 15절에 지켜라 그랬거든. 빼앗아갈 자가 있단 말이거든. 근데 말씀 놓침으로 다 놓쳤잖아요. 그걸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말씀 순종하는 자리에 있느냐? 말씀 떠난 자리에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어려움 당해도 괜찮아요. 말씀 흐름 속에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게 나중에 더 큰 축복이 됩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고. 왜냐?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 있는 사람,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말씀 속에 있는지. 두 번째로는 창세기 4장 9절에 가인한테 묻잖아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관계를 묻는 겁니다. 관계. 지금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있는지, 상처를 주는 자리에 있는지, 살리는 자리에 있는지 질문해 봐야 돼요. 네가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사람 살리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준다거나 죽이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평생 질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오직 돼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이렇게도 알고 저렇게도 알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방편인 사람도 있고요. 또 전부가 아닌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은 피자 한 조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질문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를 향해서 질문해야 된다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거든요. 나무를 한 번도 안 봐서도 열매를 보면 아 나무가 좋은 나무다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망고나무 봤습니까? 난 아프리카에서 많이 봤거든. 여러분 못 본 분 많을 겁니다. 좋은 나무에 나쁜 나무에 이것도 질문이라고. 나쁜 좋은 나무. 왜냐? 좋은 열매, 맛있는 열매 맺잖아요. 일본에 가니까 망고 하나가 5만 원이라. 그렇게 비싸대, 망고가. 일본에는. 어쨌든 우리가 삶으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행위로.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거든요. 규모가 없다. 뭔가 리듬을, 이 영적인 리듬을 못한다.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복음 못 누리는 겁니다. 혹시 어제 밤에 밤늦게 게임하다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뭐라 안 할게. 틀리면 졸 겁니다. 토요일 날은 좀 푹 쉬고 주무시고 오셔야지. 그래야 예배 시간에 마음껏 드릴 수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충분히 쉬고 오셨을 겁니다. 아니 물론 예외가 있을 수도 있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꼭 구원파처럼 행동해요.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절대로 취소 안 되니까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예? 참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해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복음을 누린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이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구원받았다면서 막 술을 마시는 분을 내가 아까 처음 마신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 말을 써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과했다. 여러분, 술 먹지 마라 이런 말은 없어요. 취하지 말라. 취하면 사단이 틈타요. 큰 사고 납니다. 죄악의 자리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금하는 겁니다. 그러나 디모데한테 바울이 너 건강을 위해서 술 한 잔 먹어라. 약주, 반주. 근데요, 뭐 복음은 복음 가졌기 때문에 내가 복음 누리기 때문에 자유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안 되니까 막 잡수는 분 있어요. 막 지나치게 손이 안 먹으면 손이 떨려. 영적으로 큰 손해입니다, 여러분. 그런 규모를 가지고는 사람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전혀 먹지 말란 말 안 했어요. 배성지 장로님. 너 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분이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규모를 가질 수 있겠냐. 성령의 인도받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멋있는 사람이 돼요. 멋있는 사람. 내가 멋있는 사람 되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얼마 못 가요, 또.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근데 성령의 인도받으면 바울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셉 보세요. 다윗 보십시오, 여러분요. 엘리사 보세요. 왕들도 아버지 할 정도로요. 존경을 받았잖아요. 인품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규모를 다 갖추게 되는 거예요. 큰 그릇을 갖추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정말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면, 복음을 누린다면 규모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삶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삶이 없다, 그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아니면 사단한테 꽉 잡힌 사람이에요. 성경 그렇게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미션홈 이 사역,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 축복. 왜냐하면 다섯 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 다섯 가지 기초 가운데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 삶이 안 되는, 우리가 전 삶이 되어져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개인이 안 되면 안 되고, 수없이 만나는데 만남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는 거고, 계속 직장에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도 못 살린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가정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고, 지역 정도 하나, 한 동을 내가 책임 못 진다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받을 응답. 이거는 절대입니다. 두 번째로, 미션홈이 지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루디아의 가정이 다락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요, 나중에 미션홈, 나중에 지교회가 돼서 나중에 개교회, 빌립보 교회가 돼가지고요, 빌립보를 완전 뒤집었다니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의 우상 섬기는 법을 철폐시켰어요. 교회사에 나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 연휴 기간을 통해서 가문 복음화가 되어지게 하시고,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며,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큰 그릇들로 이제 준비되어져서 나라와 민족과 미래와 시대를 살리는 그런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